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로 12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우리 12절 같이 읽죠.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돼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주께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께 앙심을 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예수 권위에 도전하였던 이들, 도리어 주님의 질문에 다시 또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당대에 모두가 알 법했던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들의 상황을 빗대어 말씀하신 예수님, 자기 재력을 들여 포도원 만들고 소작농들과의 계약을 맺어 그 결과를 얻고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이윽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포도원 수확의 때까지 주인은 기다렸고요. 근데 마침내 때가 되자 이제 주인은 자기 종을 보내 소작농들과 맺었던 약속대로 이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속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포도원 주인은 격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보냈다 말합니다. 참 어쩌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포도원 주인,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깊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축적으로 이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셨더랬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6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종들을 계속 보내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려 들지 않았던 이 농부들, 소작농들. 그래서 6절의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 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6절 주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기할 법합니다. 아니면 그들을 곧장 징계했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주인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갖고 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악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왔었을 때에 7절의 농부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니 저가 이 포도원도 상속받을 자.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소작농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농사 졌습니다. 이들이 포도원을 갖고 왔습니다. 주인은 멀리 떠나 자기 본국에 있고 지금 당장 이 밭에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내가 온당히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주인 없었으면 이들은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조차 없었던 자들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온갖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이루어낸 거기에 자기들은 자기 포함되어서 일할 자격을 얻은 것인데 주인의 공로와 사랑은 인내는 잊어버리고 내 노력만 먼저 중히 여기고 내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인의 위치는 무시하고 나의 것 온전히 내가 다 취해야겠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상속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노력 내가 한 대로 내가 내 것 다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농부들, 소작농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앞선 자들, 그들의 행태와 마음을 주님은 여실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꿰차고 앉았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삶과 마음의 자리에 이들은 자기들의 영광 얻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앞선 성전 정화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리이거늘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한 결과들이 바로 그거였음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농부들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농부들 그대로 실행합니다. 주인의 아들 먼 길을 왔지만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수치스럽게 죽인 것입니다. 장래는커녕 죽여 그 아버지의 소유 포도원 밖에 내 던짐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는 일말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8절의 포도원 주인 아들의 죽임은 곧 누구를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님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밭 골고다 그 뜻 해골의 장소에 내 침당하여 죽
있게 되어질 것을 주님은 이 비유로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래도 저들이 존중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종들은 보냈지만 그래서 종들은 저들이 무시했지만 내 아들, 내 상속자가 훗날 그곳의 주인들 내 아들이 가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주인의 기대와 소망으로 보냈지만 그 아들 수치와 무멸을 주고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농부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심판과 징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예수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 같이 읽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 그 모인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이 어떡하겠느냐? 이제 마땅히 주인의 모든 것들을 멸시하였던 이들은 곧 징계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빼앗기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의 심판과 공의의 때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우리 주님께서 훗날 각각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책무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살았는지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유가 끝나고 나서 주님은 이어지는 10절에서부터 11절에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주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주님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또한 말씀, 구약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죽일 당대의 유대인들. 그러나 주님은 곧 부활하셔서 이 땅에 선포되어진 예수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터인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일임을 말씀으로 주님은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세상 모든 이들의 편견과 박해와 죽음과 권세 멸시 파하시고 자기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을 우리 주님 알려주십니다. 이제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곧 이 모두를 이루십니다. 그 주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를 상징하고 또 어떠한 의미인지 또 주님이 덧댄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주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 권위에 도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누구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주인의 아들 죽이고 주인의 것을 탈취하려고 한 농부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오늘 보면 12절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했어야 하지. 직전에 주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들 회개하지 않았고 오늘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지, 이 말씀이 누구를 뜻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들었다라고 오늘 보면 12절에 일러주고 있건만 알기만 하고 이들에게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찌합니까? 여러분 12절 중반에 보시면 잡고자 하되라고 말합니다. 저 예수의 말이 나를 향한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악에 받쳐서 저 예수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만 도리어 강하게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미에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말합니다. 자기들 성질 같아서는 이미 예수를 12번도 더 죽였을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접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장로들이고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당대의 사람들만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주님 앞에다 두고 이들은 사람 두려워하여서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앞에 주어진 회개와 변화의 기회들은 모두 다 날려버리고 예수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변화할 생각도 안 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도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변하지 못하니까 안 변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여서 주님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끝까지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이 어찌 될지 우리 주님 모르셨을까요? 알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혹여 그 가운데에서 돌이킬까 하여 주인의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함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 마가복음 1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거든 우리에게 행하라 하는 말씀의 기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 그 과정과 그 변화가 쓰라리고 부끄럽다라고 하여도 나의 죄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라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 안에 합한 마음들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에 더욱더 온전함을 더해가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곳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만나셨던 가난하고 억눌렸던 자들은 주님 만나자마자 변했는데 오랫동안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도리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시간에 비례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그 길들을 다시금 되새겨보아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내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끝끝내 주인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들은 무시하였지만 내 아들은 저들이 멸시치 않으리라. 그러나 주인의 기대는 산산조각납니다. 도리어 상속자 왔으니 저를 죽이면 이 모든 게, 이 모든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겠노라.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덧붙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 속에 당신의 그러한 존재와 앞으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차분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의미하는 바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분합니다. 악한 마음만 품습니다. 예수 잡고자 하였지만 주변에 사람 많아, 보는 시선 많아 그냥 예수님 내버려 두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두려워해야 하는데, 말씀 두려워해야 하는데 도리어 사람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겹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주님의 기대만큼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부족하여 채워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애쓰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몸부림치는 모습들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에 가한 합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 나와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곳에서 믿는 자로서의 본분과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께 나와 주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드리며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마음 헤아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 헤아렸거든 내 것 먼저 내려놓고 주님 뜻 내 삶 가운데에서 행해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그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인생과 그 가정과 생업과 여러 가지의 고민들 또 생각들 주님 앞에 안고 나왔는데 주님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 그러한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다른 모든 것들 주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 미루어 주시고 우리가 오롯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육신의 회복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되어진 육체로 주의 영광 더욱더 높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본분 지켜가게 하시고 내일 주의 날 주의 영광 미리 육신의 삶으로 영의 삶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